13편 28절 한절 말씀 함께 보죠. 시편 73편 28절 우리 한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말씀이에요. 잠깐 다시 기도하지요. 주의 날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온전히 모두 가운데 잘 나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이곳에서 가정과 생업, 삶의 자리로 잘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나선 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로버트 카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알게 됐습니다. 그는 1900년대 초 헝가리 태생의 유대인 사진작가입니다. 통신이 발달되기 전에 사진과 사진 기술은 세상의 소식을 가장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매개체요. 또 당대 최고 기술이었죠. 평범한 사진작가였던 카파. 그런데 그의 삶을 뒤바꾼 것이 있었는데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종군기자로 스페인 내전에 참여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 속 삶과 죽음의 찰나를 담은 왕당파 병사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밋밋한 사진처럼 보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전쟁으로 한 생명이 죽는 찰나의 그 순간을 포착했다라고 하여서 전쟁의 민낯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으로 명성을 얻은 가파는 2차 대전에도 종군하는데요. 이때 한 가지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 직전에 연합군의 관계자가 가파에게 이와 연관된 취재를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조만간 큰 작전이 있을 텐데 당신이 와서 취재하고 기사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때 관계자가 카파에게 두 가지 취재 옵션을 줬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상륙선에 직접 같이 탑승해서 상륙병들과 함께 그 상륙의 장면을 찍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상륙 작전이 성공리에 끝나면 그 작전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가 있을 터인데 그때 와서 그것을 취재해도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옵션 중에 카파는 상륙선 직접 탑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가 찍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몇 안 되는 사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관한 많은 일화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2차 세계대전을 염두에 두고 영화를 계획할 때에 그는 이 사진을 줄곧 감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영화가 라이언 일병 부하기였습니다. 카파는 자기의 사진을 통하여서 미디어에 이제 사진의 시대를 맞게 했습니다. 포토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그로 인하여서 생겨났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취재 현장에 뛰어든 그 신조어인 카파이즘이라고 하는 말도 만들어낸 그러한 유명한 종군 기자가 되어졌지요. 이러한 그의 삶에서 그가 남긴 최고의 유명한 말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이 말입니다.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당신이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요. 사실 카파의 이 말은 당시의 사진 기술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당시엔 줌 기능 같은 그러한 좋은 기능이 카메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면 특별히 가까이에서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찍으려면 무조건 사진사가 가까이 가서 찍었어야 했던 것이죠. 당시 사진기사들의 어려움이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누군가가 내 얼굴에 갑자기 카메라 들이대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작지도 않은 얼굴 더 크게 나올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줌 기능도 없었으니까 가까이서 찍기 위해서 정말 사진사가 카메라를 피사체 가까이에 갖다 대야만 했는데 누군가에게 카메라를 가까이 댄다라고 하는 일은 찍히는 사람이나 찍는 사람이나 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카파는 사진을 찍기 전에 항상 그 사진 찍을 대상과의 내면적 교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카파의 비범함이 발현되는데요. 그는 친밀감 형성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처음 본 사람과도 아주 쉽게 친해졌다라고 하죠. 그의 타고난 이러한 장점을 그는 자기 작업으로 그렇게 연결했습니다.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내적인 친밀감을 형성하고요. 대상자의 삶을 그 후에 필름으로 옮겨 담았습니다. 카파와 이미 친숙해진 사람들은 그의 카메라가 갑자기 온다 해도 기꺼이 자기들의 모습을 그에게 내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들이 여과 없이 그의 렌즈에 담겼고요. 그의 사진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의 말이 사진 기술에 관한 뜻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그러한 겉면이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지요. 가까운 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친밀한 만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된다. 라는 의미로요. 이러한 의미를 우리의 영적인 것에 좀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예수 믿어 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마음에 듭니까? 더 이상 고민이나 걱정, 불안과 염려, 분노와 질투 이러한 것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편안함에 이르렀습니까? 생각해보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을 불만족의 때가 더 많은 것 아닌가 조심스레 생각해보게 되어집니다.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삶에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을 때요. 대개 먼저 내 불만족한 이유들을 좀 찾아보고는 하지요. 내 삶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은 원인들, 세상, 저 사람, 이 문제, 저 문제 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내 삶을 불만족스럽게 하는 이유들을 찾으면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이 좀 나아지던가요? 그리 큰 변화 없습니다. 삶을 흔드는 이유들 많이 이리저리 찾아봐도 나아지는 건 없더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때 카파의 말을 한번 잘 좀 적용해 보았습니다. 내가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내가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어떤 생각을 엿볼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삶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다른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내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내 삶,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 있을까? 하나님과 내가 가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다가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만족이 상실된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워야만 삶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오늘 본문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내가 복받습니다. 삶에 만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단 오늘 본문만의 이야기 아니고요. 야고보서 4장 8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이외에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에게 정말로 복된 일이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만족함의 상실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다가서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결론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이유, 다른 것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삶의 만족함이 사라지고 복된 삶이 못 되는 이유는 다른 외적인 요인보다 내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그럼 근본적인 질문부터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될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이후 읽었는데 우리가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조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워지시려고 애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곧 우리 영혼은 이제 홀로 있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실 것이며 나를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일 큰 소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각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결단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교회에 제라드 윌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의 블로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다섯 가지 방법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의 글을 기사화한 내용이 있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라드 윌슨이 말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다섯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이러는데요. 당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라. 지역교회나 소그룹에 연결하라. 성경을 읽으라. 기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다섯 가지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방법들을 읽어보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이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일어날 수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우리의 실제적인 방법들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말이지요. 하나하나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첫 출발점이요, 시작이 됩니다.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숱한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지요. 오늘 시편 73편의 주인공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못한 시편 73편의 21절 22절 내용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데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21절 22절의 쉬운 성경에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73편 중반까지의 내용은요, 매우 참담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고 악한 자와 교활한 자와 나쁜 자들만이 득세한 세상이 됐음을 주인공이 아주 크게 한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인생이 비교해 봤더니 그들에 비하여서 정말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얼마나 큰 수치와 모욕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 시편 73편 중반 이전까지의 내용이란 것이죠. 그럴 때 22절 22절에서는 주인공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우선은 비단 21절 22절만이 아니라 16절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있었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라고요. 불의가 가득하고 악한 자들과 못된 자들의 소리는 커져가고 그들의 삶이 더욱더 득이 양양한데 그래도 이러한 일을 믿음으로 이해해 보려고 시도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해는커녕 내 마음에 고통만 더해갈 뿐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한계, 결핍에 좌절한 본문의 주인공.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서 이러한 영적인 결핍이 꼭 나쁜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부족함이 있어야, 결핍이 있어야 무엇인가 채워넣지 않고서는 내가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영적인 동기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편안하면 영적인 동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세상의 악함은 점점 강성해지는데 내 영과 육체는 쇠약하고 더 연약해집니다. 하지만 내 한계를 인정할 때 그제야 내가 정말 가까이 해야 할 분, 내가 정말 붙잡아야 할 분도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처럼 고백할 수 있게까지 되는 거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성경의 여느 구절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이 23절의 구조는 앞선 우리가 읽어본 야고보서 4장 8절의 구조와 좀 유사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과 항상 가까이 하기를 원할 때에, 바랄 때에 주님도 우리와 가까이 해주셔서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노라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 이러한 고백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아멘. 기꺼이 내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주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우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두 번째 권면,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일에는 항상 방해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린 이를 이겨내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왜일까요? 죄악은 또한 악한 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바냐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황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대상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면 멀수록 그가 악한 대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자들이 자기들만 악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들도 잡아 끈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본문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악한 자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던 와중에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주인공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악한 자에게 동조되어 동화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었음을 그가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에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 라고 말합니다. 라고 그가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가까이 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세상 속의 악한 자들의 특세를 보면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져 버렸던 자들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비아냥거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멀어진 스스로의 선택의 삶이 되어진 인생들이 있음을 우리가 20절 11절로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들에게 철저하게 경고합니다. 27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지요. 27절입니다. 시작.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합니다. 가까이 하면 복되겠지만 말입니다. 결국 이들을 이렇게 만든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애초 하나님에게서 멀던 이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고로 이러한 해로운 관계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가는 관계들, 우린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쉽지 않죠. 세상적인 관계의 단절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그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해로운 관계들에서 벗어나 주님과 가까이 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이 만족함이 생기는 것이죠. 해로운 관계들에서 벗어나면 그래도 사람들이니까 외롭지 않을까. 근데 해로운 관계에서도 벗어나도 우리가 외롭지 않을 것은 우리가 곧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윌슨 목사가 말했던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조언 중에는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를 연결시켜 놓아야 한다라는 권면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나 홀로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나를 분명히 연결시켜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로부터 떨어진 본문의 주인공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며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결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깨닫는 시점과 그 장소와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타나는데 17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17절도 같이 읽죠.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 어디입니까? 주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주인공은 악한 자의 득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이 아님을 그가 알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패망밖에 없음을 그가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에 살았을 때에는 그들의 득세가 부러웠었고 그들의 강함에 두려웠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고 나니까 그들의 득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이 아님 을 그가 알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주의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해한 영적으로 해로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거룩한 곳으로 나와 거룩한 백성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믿음의 인생이 이렇듯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로 온전히 연결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의 더 깊고 진정한 뜻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혼자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깨닫습니다. 여러분 시편 65편 4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65편 4절을 함께 읽죠.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에 출입하는 자 곧 그가 하나님과 가까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고로 그 삶이 복되게 되어질 줄도 또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영광으로 만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만족하게 하실 하나님을 성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 또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출입하기를 즐거워하며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축복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연결해서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거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뜻은 다른 말로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좀 잘 안다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 또 바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와 내가 가깝다라고 하는 사실의 방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간 만큼 하나님과 가깝다는 뜻이겠지요.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듯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자 최선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 알아두어 우린 주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그가 약속하신 모든 은혜들 다 누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죠. 악한 자들의 종말과 선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불현듯 딱 깨달았다라는 말일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죠. 주님 말씀만이 아둔한 영혼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말이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주의 교훈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말하는 겁니다. 본문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 가까이 만나 배웠고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자신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신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중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진지하게 가까이 하십니까? 지식으로 말고요. 영혼의 양식으로 말이죠. 믿음의 공동체에서 혹은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주님 더 잘 알아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말입니다. 지난주 중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 받았는데요. 전화드렸는데 성경에 필사천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조금 지체되기는 했어도 오래 세운 성경 쓰는 첫 목표 부분을 잘 이루고 이제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연락이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축하드렸고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올 초 여러분은 어떠한 목표들을 세우셨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말이죠. 분명히 말씀에 대해서 목표들을 세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목표들이 당연히 있어져야 될 것이겠죠.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10월입니다. 마지막 분기입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주의 말씀 대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여러 분주함 때문에 그 자리 사모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래서 내 개인의 자리에서 말씀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들을 얼마나 행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그래야 주님과 더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윌스 목사가 제시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마지막 방법은 기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라였습니다. 오늘 73편은 아삽의 찬양시입니다. 근데 찬양의 시라도 오늘 그의 이 시를 기도의 관점으로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73편 속 본문 속의 주인공은요, 정말로 솔직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구구절절 다 내놓는다 싶을 정도로 너무 솔직하게 그의 마음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인공은 자기의 속내 다 들어가는 이 마음을 그래도 하나님에게만 지금 내어놓고 토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통함, 수치, 모욕, 시기, 여러 가지의 것들 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회복과 영광의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있으니 이것이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145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말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 말고요,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는 자, 기도의 자리 사모하는 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때를 사모하며 주 앞에 구하는 자를 주님 가까이 해 주시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우리 내 삶을 복되게 할 유일한 길임을 알고, 바라기는 이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처럼 이 모든 것을 또 세상 가운데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이 복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우리 삶이 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다가서 가까워졌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만족함 다 잃어버렸다 싶을 때 내가 다른 데 이웃찾지 않고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며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